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9일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 의회가 그동안 미한 동맹을 지지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미한 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국과 미국민을 표적으로 하는 위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선택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지금 위협이 더 임박했다며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30일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또 북한 정권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압박을 위한 노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알누리 이슬람 사원을 탈환했다고 미 국방부가 29일 확인했습니다. ISIL은 3년 전 이 사원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다고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모술을 두고 이라크군과 ISIL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ISIL은 지난주 알누리 사원과 사원에 있는 첨탑을 폭파했습니다. 이라크 현지 미군 대변인인 라이언 딜런 대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이라크군이 새벽에 작전을 단행해 모술 올드시티에 있는 사원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런 대변인은 또 이라크군이 ISIL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구도심과 알자무리 병원 단지 쪽에서도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9일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홍콩 방문은 부주석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이후 9년 만이며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사흘 동안 홍콩에 머물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같은 날 캐리 람 새 행정장관의 취임식도 주관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또 홍콩에 주둔한 인민해방군도 시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시 주석 방문에 앞서 시위를 벌였고 다음 주에도 도심에서 열리는 연례 가도 행진 등 더 많은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8일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세부 지침에서는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부모와 손주, 삼촌, 숙모,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성 관계에서는 여행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공식적인 서류 기록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로 살해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29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였던 넴초프는 지난 2015년 2월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 다리를 건너가다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배심원단이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자우르 다다예프에게 넴초프에게 총을 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살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4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세계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때이른 폭염이나 춥지 않은 겨울, 더 이상 얼지 않고 녹아내리는 빙하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징후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지구 해수면을 약 7m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빙하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국가들이 대부분 물에 잠겨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전기차 이용을 15%까지 늘리는 등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북한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0도, 신의주 20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에서 30도, 함흥 19도에서 34도, 끝으로 청진은 17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You are not there. 당신은 거기 없었죠.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tories, and you know I tell them right. I remember you and I when I'm awake at night. So give it up for fallen glory. I never got to say goodbye. I wish I could ask for just a bit more time. Every step I take, you used to lead the way. Now I'm terrified to face it on my own.
To look and sound, at times I still think I can spot you in the crowd. Every step I take, you used to lead the way, and now I'm terrified to face it on my own. You're not there to celebrate the man that you made. You're not there to share in my success. They say you'll grow older and it'll get better still. Yes, I will, but no, it won't. They don't get it, 'cause you're not there to celebrate the man that you made. You're not there to share in my success and mistakes. Is it fair? You'll never know the person I'll be. You're not there with me.
첫 곡으로 루카스 그레이엄의 You Are Not There, 당신은 거기에 없었죠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한국의 문재인 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방문 둘째 날인 목요일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자세히 살펴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목요일 대규모 반대 시위 속에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어린이 7명 중에 한 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새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인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일정 둘째 날인 목요일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 지도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동맹관계, 북핵 문제, 미한 자유무역 협정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는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 등이 참석했고요. 상원 간담회에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네. 자, 도착 첫날인 이 수요일에는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 살펴볼까요?
예, 문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수요일에는 미 해병대 기지와 연방수사국 훈련소가 위치한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걸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가한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 두 나라 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후에 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경제인들을 잇따라 만났다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퀀티코 방문 직후에 이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현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등 수행한 한국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사회가 친기업, 친노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과 노동이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 연설했는데요. 탐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존 라이스 제너럴 일렉트릭 부회장 등 미국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서 한국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등을 들었습니다.
네. 자, 미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미국 경제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 미국 기업인들도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투자할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나라 정상들의 회담은 30일 금요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북핵 대응을 비롯한 안보 현안, 양국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비롯한 통상과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양측에서는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가 이견 없이 동맹 강화를 통해 공조를 지속하는 걸로 뜻을 모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통상 문제에서는 어떤가요?
예, 통상 문제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를 좁힐 필요가 있을 걸로 주요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측은 수요일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양국의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비롯한 필요사항을 집중 논의할 걸로 백악관은 시사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이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있죠?
예, 앞서서 이 주요 한국 대기업 대표들이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기업이 앞으로 5년간 352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방미 수행 경제인단 소속 52개사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28억 달러를 미국 내 공장 설립, 설비 확충, 연구와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전 공장을 짓고요.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신설하고 뉴저지에 이 미주법인 신사옥을 세우게 됩니다. 또 SK, GS, 한진 등은 액화천연가스, 액화프로판가스, 또 항공기 구매 등에 224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에 도착했군요.
예, 시 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서 목요일부터 사흘간 현지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용기로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마주 나온 렁추닝 행정장관 부부, 그리고 모레에 공식 취임하게 될 캐리람 행정장관 당선자, 초대 행정장관인 둥젠화 전국 정협 부주석 등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도착 직후 기자회견에서 본토와 홍콩의 체제가 다른 일국 양제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 주석의 회견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 주석은 부주석 시절에 홍콩에 온 데 이어서 9년 만에 방문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이번 방문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째는 홍콩 특별행정자치구 설립 20주년 성과를 축하하고, 둘째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지를 보여주며, 셋째는 각계각층과 함께 홍콩의 미래를 기획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홍콩 주권 반환은 중국이나 홍콩에 모두 중요한 일이자 큰 경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기자들이 최근 중국 감옥에서 병으로 가석방된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가 해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길 바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시 주석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 주석의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예, 시 주석 방문에 맞춰서 홍콩 경찰은 이번 주 초부터 전체 병력 2만 9천 명의 3분의 1이 넘는 1만 1천여 명을 투입해서 24시간 비상경비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시내 요소에 집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지난 2014년에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전날 홍콩 주권 반환 상징물인 골든 바오히니아상을 점거해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밖에 많은 시민들이 연행됐고요. 경찰은 우산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에 들고 나온 우산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홍콩 방문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일인 1일까지 2박 3일 동안 홍콩에 머물게 되는데요. 목요일은 현지 정부기관 20곳 정도를 순시했고요.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한 강좌오 대교 건설 현장도 방문합니다. 금요일에는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부대를 시찰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캐리람 신임 행정장관의 취임 선서를 받은 뒤에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시위가 예고되어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홍콩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요일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침사추이 시계탑 인근에서 각계 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홍콩 추락 20주년 애도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최 측이 외신에 설명했는데요. 민간 인권 진선 등은 다음 날 대규모 거리 행진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현지 언론들은 경비 수위를 높인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어린이 7명 중에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 2015년 기준으로 18살 미만 아동 빈곤율이 13.9%였는데요. 특히 부모 가운데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과 사는 한부모 자녀들의 빈곤율은 5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빈곤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간소득 또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2년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줄어든 건데요.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1985년에는 10.9%였지만 그 뒤 계속 나빠져서 2012년에는 16.3%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2012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나쁘다는 건데요. 어른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어른도 포함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뜻하는 이 상대적인 빈곤율은 15.6%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0.5%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아이들의 빈곤율 개선폭에 비하면 아주 소폭인데요. 이는 가난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아동 빈곤율은 13.3%로 여전히 일본이 더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아동 빈곤율은 7%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평균 11.4%로 일본의 15.6%보다 낮고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4년 기준 13.3%로 일본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경제 대국으로 알려진 일본의 빈곤율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예, 일본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임금 계약직이 급증하면서 빚은 늘고 저축은 전혀 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의 지속적인 수입 감소가 아동 빈곤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후생 노동성은 최근 일자리 시장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12년 만에 처음 빈곤 상황이 다시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오늘 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앞서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대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항공기와 공항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고요. 미 상무부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했는데 1.4%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 월요일 26일이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부가 준비 작업을 벌였는데요. 곧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목요일 밤 8시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지난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데요. 시행에 앞서 국무부가 각국 공관에 보낸 지침이 언론에 통해 공개됐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예외로 한 진실한 관계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지 규정한 겁니다.
예, 미국에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 또 미국 학교에 진학하거나 미국 직장에 채용된 사람 등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좀 모호하다는 반응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데요. 먼저 가까운 친척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 며느리나 사위, 형제로 규정했습니다. 뭐 조부모나 숙부, 숙모, 조카, 손주,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리비아 등 6개 나라 국민이 미국에 건주하는 할아버지나 이모 가족을 방문하고 싶어서 비자를 신청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90일 동안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업과의 고용관계 또 미국 학교 진학 등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 입학 허가서,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편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학회 참석을 위한 호텔 예약 내용 등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가진 사람, 미국 영주권자, 6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 국적자들 역시 예외로 했습니다.
네. 자, 연방 대법원의 부분 시행 결정이 6-3으로 나왔는데요. 닐 고서치 대법관 등 3명은 이 부분 시행으로 혼란이 올 것이고 관리들에게 가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시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부분 시행을 반대한 대법관들처럼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측이나 지지하는 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행정명령 효력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정명령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 90일 동안 그다음에 난민 수용은 120일 동안만 금지되기 때문이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테러 방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그 대상이 된 나라 6개국 모두가 이슬람 국가여서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원래 지난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라크를 포함해 7개 나라가 대상이었는데요. 소송이 이어지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적용 국가를 이라크를 뺀 6개 나라로 줄이고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수정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죠.
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던 건데요. 행정부는 이민 문제는 대통령 재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행정부가 상고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 결정을 뒤집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이 10월에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헌법 위배 여부, 또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살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행정명령 시행이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수용 한도도 크게 낮췄는데요. 9월 말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 수용 한도를 5만 명으로 정했는데 현재 거의 이 상한선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국토안보부가 항공기 안전을 위한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군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기와 각국 공항의 안전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많은 항공사들이 우려했던 전자기기 기내 반입 금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8개 나라의 10개 도시에서 오는 미국 직항편의 경우 탑승객들이 손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는 기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휴대용 컴퓨터나 판형 컴퓨터 등은 반드시 수화물로 붙이도록 했습니다. 터키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모로코, 요르단 공항이 여기에 해당했는데요. 테러범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감추어서 기내에 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네, 제 국토안보부가 이런 조치를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편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군요.
네,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미국행 항공기의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의 적들이 폭발물을 감추고 내부자들을 끌어들이고 항공기를 납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협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선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켈리 장관이 밝힌 강화 방안 들어보시죠.
They will include enhanced screening of electronic devices, more thorough passenger vetting, and new measures designed to mitigate.
전자기기 검색 강화, 좀 더 철저한 탑승객 검색, 또 내부자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각국 항공사와 공항 당국이 폭발물 탐지견과 첨단 검색기기를 이용하는 등 좀 더 정교한 검색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켈리 장관은 촉구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항공사나 공항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또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켈리 장관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120일 동안 시한을 뒀는데요. 이 기간 내에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시행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미국 정부가 추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항공기의 미국 운행을 정지시키거나 전자기기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켈리 장관은 말했는데요. 자, 이번 조처는 전 세계 280개 공항, 180개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목요일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발표한 수정치 1.2%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4월에 발표한 처음 예상치 0.7%에 비하면 두 배나 오른 거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치 1.2%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률입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낮은 건데요.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입니다.
네. 자, GDP 확정치가 당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소비 지출과 수출, 기업 재고 투자 등에서 새롭게 반영할 만한 요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1.1%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나온 수정치 0.6%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규모가 컸던 것이 GDP의 확정치가 상향 조정되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수출의 경우 성장률이 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5.8%와 작년 4분기에 4.5%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장비 구입도 7.2%에서 7.8%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자, 반면 기업 재고 투자는 26억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달 발표된 수정치 43억 달러에서 떨어졌고요. 지난해 4분기에 496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GDP가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연간 3% 성장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제 성장률 3%가 쉬운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률이 3%에 달했던 적은 없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계속 2%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경우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취임 후 5달이 지나는 동안 이런 공약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을 원래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1%로 수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2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소비 지출이나 물가 등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미 노동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실업급여 신청 건수를 보면 24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건전하다는 징후로 볼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입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 역시 4.3%로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지요.
예. 자, 최근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14일 미국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판단 아래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해오다가 지난 2015년 말에 한 차례 올린 뒤 지난해 말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고요.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요. 자, 연준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가열되는 걸 막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서 돈을 거둬들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Try $90 billion rich. That's a lot of dough.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실질적인 재산이 연 900억 달러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보도인데요. 단연 세계 1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부자길래 늘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하는 것은 늘 화제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순위는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지난 23년간에 18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예.
네, 지금 잠깐 들은 뉴스는 다른 업체의 수익까지 합쳐서 게이츠가 연간 9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900억 달러라는 돈. 많은가 보다 뭐 짐작은 하지만 사실 감이 쉽게 잘 안 오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해 전에 빌 게이츠의 재산이 580억 달러였을 때요. 한 매체가 시간당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85만 달러였습니다.
예.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2배가 넘는 수입을 단 한 시간에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오죠.
예.
이것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요.
네.
여전히 또 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놀랍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빌 게이츠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부자가 됐나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체의 창업자입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PC라고 하죠. 이 PC의 90%에 이 회사의 윈도우스라는 운영체계가 사용되고 있어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환경, 철도, 식품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의 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빌 게이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 게이츠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빌 게이츠는 1955년 10월 28일에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중상류층으로 아버지는 저명한 변호사였고요.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예,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컴퓨터와 좀 연관될 수 있는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빌은 어렸을 때 이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그 놀이를 좋아했고요.
예.
학교 성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책 읽는 걸 좋아했고요. 특히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컴퓨터는 중고등학교 때 알게 됐다고 하죠?
네. 13살 때 부모들은 빌을 상류층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보냈습니다. 이 당시 컴퓨터는 대형이었고요. 넓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때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가 이 학교 업무에도 사용하지만 학생들도 배울 수가 있도록 대형 컴퓨터를 들여놓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때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봤는데요.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에 아주 홀딱 반했다고 합니다.
예, 이때 이 빌 게이츠가 학교에서 폴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바로 이 친구가 이 컴퓨터를 하는 단짝이었다고 하죠?
네, 이 폴 앨런이 나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차릴 때 동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 둘은 벌써 대도시인 시애틀의 교통신호체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컴퓨터를 다루는 수준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교, 이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1973년에 하버드에 합격이 됐는데요. 부모의 희망대로 변호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 갈 공부는 뒷전이고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에 쏟았습니다. 그때 친구 앨런은 하니웰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예, 자, 미국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한 것은 1974년 이 알테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 빌 게이츠와 앨런이 여기에 쓰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컴퓨터를 쉽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 그리고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 이것은 획기적인 컴퓨터 세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제품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알테어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1975년에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리면서 하버드 대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 컴퓨터 앤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훗날 하버드 대학교는 빌 게이츠에게 명예 학위를 주었고요.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하는 기회도 주었죠.
As my class graduated without me, technology was emerging that would make the world smaller.
빌 게이츠는 대형 컴퓨터 기업인 IBM과도 인연을 맺게 되죠.
그렇습니다. 1980년인데요. 빌 게이츠는 IBM PC에 MS-DOS라는 운영체계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당시 IBM의 모든 PC는 이 운영체계를 갖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획기적인 전기가 이루어진 거죠.
예. 자, 빌 게이츠는 이때 IBM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자신이 갖기로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PC 시장이 크게 확대되자 빌 게이츠는 MS-DOS를 다른 PC 제작사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계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빌 게이츠의 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자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요. 벌써 빌 게이츠가 당시 10억 달러의 부호가 됐다고 하죠.
네, 빌 게이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985년 윈도우스라는 운영체계를 내놓으면서 또 하나의 도전을 합니다.
Hello, I'm Bill Gates, Chairman of Microsoft. In this video, you're going to see the future.
Windows. 1984년에 애플이라는 회사의 운영체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맞서는 것이었죠. 처음에 사람들은 윈도우스에 불평이 많았지만 빌 게이츠는 이것이야말로 어느 PC에나 맞는 개방적인 운영체계라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개방적인 응용체계다. 그러니까 애플의 운영체계는 애플 컴퓨터에만 쓸 수 있지만 이 윈도우스는 여러 PC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PC의 90%에 윈도우스가 사용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게이츠는 연이어서 사무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윈도우 오피스라든지 문자 편집기라고 할 수 있는 워드, 또 각종 숫자 계산이 가능한 엑셀 등 여러 가지 신종 프로그램들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 1986년에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자신은 45%의 주식을 갖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때 그의 주식 가치는 2억 3,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계속 뛰어서요. 한때 빌 게이츠 주식 가치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기금을 창설한 것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0년에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함께 넣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기금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2013년 기준으로 346억 달러가 넘는 자산인데요. 민간 자선 단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세계 여러 곳, 특히 아프리카의 질병 퇴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프리카에서의 에이즈 퇴치 사업은 이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거의 전담하고 있죠.
재단은 이외에도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와 정보 기술 확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게이츠 부부는 2007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선가 50인 중에 두 번째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의 90%를 죽기 전에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도 있는데요. 그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마지막 정열을 쏟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또 세계 최대 자선기금 운영자로 잘 알려진 빌 게이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e's second wind. Get one's second wind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for someone to get their second wind?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ait. What are you doing?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now. Let's go to the gym.
Sure, let's go.
본문에서 조디가 밥에게 Hey, wait! What are you doing? 야, 잠깐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밥이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나 운동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라고 하네요. 조디가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너 분명히 피곤해서 운동 못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밥은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아까 전에는 많이 피곤했는데 한숨 자고 나니까 다시 기운이 나더라고. 지금은 한결가쁘네.
Let's go to the gym.
그럼 나랑 같이 운동하러 가자.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get one's second wind.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ait. What are you doing?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now. Let's go to the gym.
Sure, let's go.
Today's phrase is get one's second, S-E-C-O-N-D, second wind, W-I-N-D, wind. Get one's second wind. To get a second wind means to get a new feeling of energy or strength after being very weak or tired.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죠. 이럴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선 대화의 Bob처럼 말이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one's second wind. Get one's second wind입니다. The second wind is a concept in exercise, particularly running, where an athlete who feels out of breath and too tired to continue suddenly finds the energy to keep on going. 여기서 second wind라는 것은 심하게 운동한 뒤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호흡을 뜻하는데요. 결국 원기를 회복하다. 새로운 활력을 얻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After my grandfather went through the operations, he got his second wind.
할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시고서 기력을 회복하셨어 라는 뜻입니다.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ait! What are you doing?
I'm getting ready to go out to the gym.
I thought you said you were too tired to go.
I was, but after that nap, I got my second wind. I'm feeling great now. Let's go to the gym.
Sure, let's go.
So now let's review. Get one's second wind means to get a renewed feeling of energy or strength after being weak or tired. Get one's second wind. 기력을 회복하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Get one's second wind. To get one's second wind.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유엔과 미국의 동반자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유엔 안보리와 아프리카 연합 협력 회의에서 연설한 헤일리 대사는 아프리카 연합이 위기를 내다보고 분쟁을 중재하며 단시일 내에 군과 경찰을 배치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언급한 헤일리 대사는 평화작전, 테러와의 싸움, 내란 세력 진압 등에서 아프리카 연합이 보여준 지도력에 갈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소말리아의 예를 들면서 2007년 이 나라 정부가 거름마 단계일 때 아프리카 연합은 신속히 치안 병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용감하고 과감한 아미솜 군과 경찰 파견 국가들의 힘입어 10년 후인 현재 소말리아는 점차 안정과 평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엔과의 동반 협력으로 다르푸르의 복잡한 분쟁을 안정시킨 것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연합은 대륙 전체에 걸쳐 지역 조직과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이를 통해 서아프리카의 극심한 선거 분쟁에서부터 차드호 분지의 보코 하람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로 등장한 복잡한 위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진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작전 계획에 있어 더 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작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아프리카 연합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군과 경찰을 선별하고 병사들을 훈련하고 감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인권 유린과 위반 사례는 반드시 보고돼야 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헤일리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평화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남녀 요원들은 커다란 책임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가장 허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군경이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보내드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